10월 17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내 곁에 세계사의 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한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요, 이렇게 역사를 볼 때 그냥 책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어떤 시각으로 썼는지 고민하면서 한번 역사를 바라봐라 이런 강연을 좀 해주셨는데요. 책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갈까 해요. 저희가 뭐 유명한 여러 인물들을 좀 만나봤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철학가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예술가 또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역사학자시다 보니까 또 역사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어부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배우이기 때문에 네. 책을 쓰면 배우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3.1운동 정신을 이야기한 분에 대해서도 또 좀 쓰셨더라고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네루 그 세계사 편력을 쓰신 그 네루는 역사가는 네. 아니죠. 그분은 이제 정치가죠. 정치가로서 인도에서 영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됐었어요. 그 이제 감옥에서 거의 그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딸이 이제 딸은 감옥 밖에 있는데 딸이 생일날 네. 선물을 해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네루의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 투옥이 돼 있었어요.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가여워요. 그러니까 딸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완전히 기억만 가지고 쓴 거예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196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이제 그 책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그 편지가 모여가지고,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이 된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동양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주목해라. 그런 그럼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어떤 역사가 쓴 세계사에 관련된 책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책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우리로서 또 그 주목해야 할 건 뭔가 하면은 그 딸에게
네.
딸에게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3.1 정신을 본받아라. 유관순 열사를 모범으로 삼아라. 이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의 그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은 세계사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 딸이 누가 됐겠어요? 인디라 간디.
아.
인도의 수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인도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잘 이끌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유관순이 인도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정신이 계승이 될 줄이야 그럼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요. 그 옛날에 그 네루란 그 옛날에. 분이 유관순을 알 때까지 우리는 네루를 알았는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도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보면은 데버러 립스테드와 데이비드 어빙 그 대결 뭐 일명 그 홀로코스트 논쟁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예.
어떤 논쟁인지 얘기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예. 예. 보통 이제 그 나치가 이제 그 인종 청소를 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인종 청소를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족도 그 당시 한 500만 정도가 죽었어요. 유태인 600만 정도 죽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인종 청소를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
오늘날에 오니까 그 당시에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었다. 단지 뭐 관광객을 끌기 위한 술책이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도 독일도 아니고 영국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데보라 립스테드라고 하는 여자 역사가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홀로코스트 부정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 비판하는, 부정하는 어떤 역사가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어요. 그러자 그 비판을 받은 이 데이빗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반하장이죠. 립스테드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립스테드의 책이 나왔던 그 유수의, 세계 유수의 그 펭귄 출판사까지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오히려 어빙이 패가망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어빙이라는 사람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작했다.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어빙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리처드 에반스 같은 아주 그냥 유수한 역사가들이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네.
리처드 에반스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역사학을 위한 변론 이런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역사가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어빙을 반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결정타는 뭔가 하면은 사법부에서.
네.
찰스 그레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게 누구예요? 그저 어빙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어허.
그게 근데 무려 334쪽이에요.
와, 너는 빼도 박도 네, 못하겠다.
그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어빙이 어떻게 자료 조작을 했는가를 낱낱이 밝혀버린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럼 결국에는 데이비드 어빙이 실형이 선고돼서 처벌도 받았잖아요.
예, 그랬죠.
예.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처벌 받은 게 아니라 네. 그저 나치였던 휘하였던 그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네.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네. 축소시켜서 말한다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걸 알고 나서 어빙을 고소한 거예요. 그 고소해가지고 재판이 열리고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실제로. 그리고 법정에 서서는 자기는 저 홀로코스트가 있었다고 믿는다.
네.
말을 번복했어요.
그렇군요.
번복했지만 어쨌든 감옥에 살았죠.
예.
감옥에 살았는데 나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그래도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또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가갖고 충격이 컸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빙이란 사람 자체가 입지에 따라서
네네.
자신의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냐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게 누군가 하면은
네.
여기 저 어빙과 논쟁을 벌였던 립스테드의 얘기예요.
그래요?
립스테드도 이거를 법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단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역사가는 자신의 학문의 결과로서 그리고 학문의 중립적인 학문의 결과로서만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한다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네.
말하자면은 그것도 그 교과서를 쓰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의해서만 그것의 학문적인 판단에 네.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컨택하는 사람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배워야 되니까요.
예, 맞아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바르게 또 우리가 보는 시각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렇죠.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책인지 나쁜 건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책을 통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우리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넓혀야죠. 넓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의 지평선이 넓어질 때
네.
사실은 이 세상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책 속에 인물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까지 갖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책에 나오는 뭐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좀 애정이 가는 혹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은 역사학 하시니까 역사가라든지 뭐 네. 이런 분 있을까요?
여기에서 약간은 조금 대답하기가 조금 난감한데
네.
난감하다는 게 뭔가 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애정을 보이는 역사 철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잠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예요.
네.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
네.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대명, 그게 책 제목인데
네.
그게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문구로까지 바뀌었잖아요. 거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그렇게까지 바뀌었는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코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것에서 그것을 인정하는가 하면은 비코의 그런 태도라는 거죠. 비코는 언제나 권력의 핵심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식인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에드워드 사이드가 사이드가 견지하는 태도이고 그러면서 그것은 그런 태도를 자기 자신은 비코로부터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비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 5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에 만나면 송편 빚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럴까요? 따로 만날까요?
비코의 책을 또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교수님이 쓰시는.
나중에.
네. 비코의 책을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
담긴 책이죠. 내 곁에 세계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내드리고 가야죠.
네. 이번엔 좀 특별한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책 내 곁에 세계사는 역사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사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책인데요. 여러분께도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씩은 다 있겠죠. 꼭 위인전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분이 있으시면 누구신지 짧은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주관식이네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네.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누구인지 짧은 이유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나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요.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내 곁에 세계사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파에 알고 싶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조한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곁에 세계사라는 책 속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인물들과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에 얘기 많이 하죠. 갑의 횡포라고.
아, 맞아요.
뭐 한 100여 년 전 미국에서도 뭐 이런 일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맨허튼 화재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교수님?
1911년 뉴욕 맨하탄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0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그 건물의 8층에서 10층까지는 봉제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재로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10대, 20대 여성이었어요.
아이고.
타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네.
피해자가 컸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비상계단만 열려있으면 글로 내려가면 대피하면 되죠.
네.
비상구가 잠겨 있었어요.
아하.
잠궈뒀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쪽을 통해가지고 뭐 물건을 빼돌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직공들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네.
이런 이유로 그걸 잠궈뒀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대규모의 희생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재판이 열렸죠. 재판이 열렸는데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경영주는 거기에 비상구가 잠긴 것을 몰랐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무죄 방면이 됐어요.
아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보니까 공장 경영주 모두가 다 그냥 아예 그럼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마침 또 사장은 이 화재가 있을 때 자기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공장을 견학시켰었어요. 근데 그 사장 일가는 다 안전하게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아마 그런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슬프고 비참한 얘기인데 최소한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교훈을 얻었어요. 교훈을 얻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뭐 이런 집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노동 시간이 단축됐어요.
아.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노동 어떤 그런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는 법안 이런 네.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네. 거기서도 아마 섬유공업이 주로 위주로 한 도시인데
네.
거기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어요. 파업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동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야유를 보냈어요.
어허.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파업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네.
거뒀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구호를 펼쳤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아,
그러나 장미도 자, 달라.
네.
빵과 장미의 구호가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생존권 그리고 장미라고 하는 존엄권 노동자에게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호도 바로 이제 바로 요 무렵에 그렇게 생겨나고 막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불의 문제가 생기는데
네.
좀 끈질기게 해서 최소한 다시는 그거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치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금방 너무 쉽게 입혀지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씁쓸합니다.
그렇네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반대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귀감이 되는 또 인물도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릴까 하는데
네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마 하나의 구절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귀족들의 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 받아들인다거나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프로에서
아.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아.
그런 문장입니다. 귀족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어떤 문구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예로 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칼레이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칼레이 이거는 로댕의 조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칼레라고 하는 도시. 이게 100년 전쟁 당시예요.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네.
그것이 이제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국이 프랑스랑 공격하려고 하는데 칼레가 바로 어딘가 하면은 도버 해협에서 도버와 마주보고 있는 그 도시예요. 여기 그 시민들이 아주 그냥 잘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은 그게 아직 눈에 가신 거야. 그런데 결국은 아마 영국이 포위 공격을 벌여가지고 그 칼레 씨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그때 시장이 말하자면은 우리 국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예롭게 싸웠다. 그렇지만 이제는 항복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무사하게 이제 귀향하게 해달라로 요청을 했어요. 능동하게
네.
비굴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건 이제 장군들이죠. 장군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저 에드워드 3세 영국 왕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전했더니만 이제 에드워드 3세는 원한이 맺힌 거예요.
어허.
칼레 시민들한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 칼레 씨를 대표하는 사람 6명이 머리를 삭발하고
아.
그 도시 모든 열쇠를 받고 십자가를 끌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와라. 일단 와라. 다른 사람들은 보내주겠다.
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6명이 누가 나섰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장 명망 놓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내가 가겠다.
아.
그랬더니 6명이 그냥 금방 채워졌어요.
아.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여기 이것만 해도 감동적인 일인데 에드워드 3세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거기에서 바로 왕비.
네.
왕비랑 장군들이 저 사람들을 죽이면은 오히려 국왕의 그 명예에 훼손됩니다.
네.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막 이런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왕이 이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그들은 이제 그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귀족들이 되려 나서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거였고.
그런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아, 그렇군요. 그 고다이바 부인의 행동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본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부인이 마을을 돌았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하니. 요거는 아마 이제 코번트리라고 하는 어떤 네. 영국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 그 시민들이 그냥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네. 그 시장의 부인이 고다이바 부인이에요. 네. 고다이바 부인이 저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세금을 좀 낮춰달라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네가 벌거벗고 시장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낮춰주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설마 그 일을 하겠냐 이런 네. 거죠. 그랬더니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했죠.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모두 다 이제 문을 완전하게 걸어 담거라, 잠거라. 이랬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낮추셨다는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피핑탐, 관음증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네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피핑탐이라는 어떤 얘기가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재단사, 탐이라는 재단사가 벌거벗고 가는 걸 보려고 살짝 열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그 부인의 이름에도 네.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고다이바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그 중세 영어에서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라틴어로 하면은 이제 도로테아. 이게 신에 주신 선물이에요. 라틴어 이름은. 근데 이제 중세 영어에서는 고다이바 이렇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우리 사회 이렇게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나눠보고 교수님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좀 읽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읽지 말고 쓰세요.
역사를 정말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한욱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좀 더 가깝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특히 역사보다는 이제 제가 세계사를 강조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사 양성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사가 많죠.
네네네.
교사가 많은데 이제 가끔 가다가 졸업생들이 찾아옵니다.
네.
졸업생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한국사를 주로 이제 가르치는데 한국사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한대요. 왜 우리 역사에서는 이렇게 비참한 것만 계속 가르치냐. 비참한 것만 가르치냐. 우리 역사는 이렇게 비참한 것밖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댓글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은 뭔가면은 너희가 세계사를 몰라서 그렇다. 세계의 어느 산천에도 피가 맺히지 않은 곳이 없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교원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역사 영화에 관한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나라의 비참상을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거는 아일랜드 독립 과정의 그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독립 과정에서 고륙상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게 그르바비체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말하자면은 인종 청소를 아주 이상하게 하는 거죠. 한 그 세르비아의 어떤 군인들이 한 마을의 여자들을 전부 다 강간해 가지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자기들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예.
아, 보스니아가 그렇지. 파라과이 가서 보면은 무슨 유럽의 정책 결정에 따라 가지고 무고한 어떤 그런 원주민들이 학살당하죠.
네.
일살바드로 가면 군부 독재에 의한 탄압 때문에 미사 도중에 어떤 주교가 그냥 암살을 당합니다. 루마니아 같은 데들 보더라도 독재에 의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아주 심각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여자들이 임신 문제까지도 국가가 개입을 해요. 낙태를 금지시키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그냥 하면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런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치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그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맞아요.
그 김연아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었습니까? 그거는 정치가 개입해서 스포츠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런 건데 이러한 어떤 비참상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마치 그 비참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만의 전유물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디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특히 알아야 하는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비참상을 알아야지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행하는 횡포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편적인 인류로서 우리가 평화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전 세계의 약자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세계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난민 문제가 있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지금 가장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독일 친구랑 그 이거 얘기를 하면서 독일 칭찬을 했더니 그 독일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독일이 왜 그렇게 잘 대처하는가. 독일에서는 세계사 교육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아하.
독일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일으켜가지고 세계사의 어떤 뭐 나쁜 일을 했던 민족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죄의식으로서라도 세계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은 지금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야 우리가 인도적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현상이 뭐 때문에 생겨났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까지 세워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세계사를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비교할 게 일본의 문제죠.
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거랑 완전 대조되죠. 전쟁의 어떤 책임 이런 거는 그런 거 사죄도 안 했는데 이제 전쟁 국가로 지금 올라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일본 세계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역사의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좀 인류 보편으로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계사를 강조하는 것 네.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 가지고 거기만 관심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소할 것인가. 미봉책에만 관심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극이 반복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어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적인 가치 그게 뭐겠어요? 인간이 되는 학문을 만들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학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의 가르침 이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제가 이 어떤 칼럼을 쓰고 그게 바탕이 돼서 이 책이 나온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 세계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느껴 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사건이나 현상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이렇게 세계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세계사를 알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똑같이 또 현재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반복적인 실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알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현상이나 일들이 생기면 이게 반복되지 않고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맞아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네. 거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네.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태도 이것을 견제하고 있다면은 아마 그 최소한 아마 그 반복되는 어떤 빈도수는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떤 그 제도를 만들거나 뭐 그랬을 때 그 생성의 과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해 했는가
네.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저만 해도 진짜 아. 뭐 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구나까지만 알지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 잘 이렇게 접목시켜서 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 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내 곁의 세계사라고 했는데
네.
우리 곁에 진짜 있는 것은 한국사라기보다는 세계사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한국사의 지식은 조선시대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서양의 역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그것의 위기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네.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저 민주주의와 저 자본주의의 위기가 생겼다고 할 때 거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우리가 그 모범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사가 세계사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민주주의나 이게 또 탄압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 교수님 지금 강의 들으면서 지금 독일이 자기네들의 역사에 반성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크게 총리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 세계사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죄나 이런 것을 아프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독일과 폴란드가 네. 궁극적으로는 화해를 했죠.
네.
그 화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독일의 그 누굽니까? 브란트 수상이 거기 아우슈비츠에 가서 정말로 그냥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게 지금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과하라는 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사과하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새로운 어떤 설린 관계를 만들자 하는
네네.
거죠. 너희들 그 책임져야 되니까 너희들 너 보상해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모든
네.
이유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중심적인 말씀은 기본적인 가르침 인문학을 우리가 알아야 세계사를 이제 알면서 할 수 있다. 그럼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는 그랬으니까 교수님께서 내 곁의 세계사 일본어로 번역하셔가지고 예, 이제 엔화를 좀 벌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계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들을 인문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드네요.
여기서 아마 주로 아마 그 흥미로운 인물들을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누굽니까 무슨 뭐 로크라든가 칸트라든가
네.
하는 어떤 계몽 철학자들 몽테스키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좀 빠졌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그런 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보면 교수님 쓴 책에 보면 막 에밀 졸라라든가 빅토르 위고 위고라든가 이렇게 좀 세계적인 작가들이 쓴 글이 있고 그리고 저 그 밑에 깨알같이 자신의 약간 이런 의견이나 앞으로의 개선 방향 막스 베버 읽으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뭐 이 막스 베버가 이제 방법론 시간 낭비에 불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말씀 빗대어서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주어가 빠져있다. 뭐 이제 이런 사회적인 비판 내용이나 정치 얘기도 조금 섞여서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유행이 돌고 돌듯이 세계사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되는
어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짧은 글이지만 저는 네. 이제 루소라든가 몽테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하는가.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수를 녹여가지고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제 혼자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 책에는 역사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칼럼을 이렇게 모아서 했기
있는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많죠.
아,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물론 이렇게 하나를 꼽으라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맞아, 하겠지만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한 내용이 있다. 이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요. 남정민 씨는 어떤 분이 가장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봤을 때 어빙이랑 말했었던 아까 그 저는 어빙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네.
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좋았어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좋았고.
네.
네. 이 책에 실린 인물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분을 꼽자고 한다면은 그는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뭔가 하니 여기에 이제 시드니 모너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아마 예.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소할 거예요.
네, 네.
이분이 제 지도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지도교수님이신데 이제 그 유태인이에요. 유태계.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제가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러시아 역사 뭐 비교 문학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정말로 엄청나게 그냥 강의의 폭과 깊이가 있는 그런 분인데 그냥 그 학술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이분이 번역해갖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이분이 번역한 책으로 읽고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종군했었어요. 참전을 했었는데 네네. 이분이 포로가 됐어요. 독일군에. 독일군에 포로가 됐는데 자신이 독일어를 한다는 걸 숨겼어요. 독일어를 잘 아세요. 독일어, 러시아, 뭐 네. 스페인어, 이탈리아 아주 다 잘 하세요. 그런데 네. 독일어를 한다는 걸 숨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어를 한다면은 포로들과 그 누가 독일군 사이에 어떤 그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유태인이 드러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걸 숨겼어요. 독일어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숨겼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그 동료 미군 병사 하나가 그냥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수를 부른 거예요. 독일어로. 그 사람이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이제 들통이 난 거지. 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독일군 장교가 너 유태인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때 부정을 했어요. 나 유태인 아니다.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 돌아오셨죠.
네.
그리고 나서 학문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아마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평생 단 한 개의 회한이 있는데 그때 거짓말했다는 거. 내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도 어쩌면은 아마 어쩌면은 그게 그분이 말하자면은 그 회한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양심을 갖고 양심을 지키면서 학문 활동도 그렇죠.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한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듣고 싶은 얘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다 그분을 넣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원래 그 옳은 말을 하는 게 정말 되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요. 내 곁에 세계사라는 책 조한욱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함께 우리 예전에 세계의 역사를 통한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문제 잘 들으시고 응모해 주세요.
여러분께도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씩은 있겠죠. 꼭 위인전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분이 있으면 누구인지 짧은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저자의 사인이 담긴 내 곁에 세계사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한욱 교수님과 인물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만 오늘은 좀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에 대한 반성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유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에 연재도 많이 하시고 칼럼도 많이 내시고 또 EBS에서 또 강연도 하셨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뭔가의 메시지를 숙제를 이렇게 쏙쏙 안에다 넣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오늘이 10월 17일이잖아요. 네. 오늘과 연관된 인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게오르크 비히나라고 하는 독일의 극작가가 나갔어요. 오늘 아마 더 알려진 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아더 밀러라는 극작가가 네. 오늘 태어났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쇼팽이 오늘 사망했어요.
아.
브루스 이스베이도 오늘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네요.
그런데 저는 비히너를 택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비히너는 당통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희곡에서 프랑스 혁명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만 베르크가 보체크라고 하는 오페라로 만들기도 했는데 보이체크라고 하는 또 희곡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는 노동자를 주제로 다뤘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아마 진취적, 진보적인 시각으로 사회,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소외층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가장 명망 높은 문학상의 이름이 바로 비히너상이에요.
아, 비히너.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교수님이 무서워지네요. 날짜만 얘기해도 인물들이
쫙쫙 나오고.
아, 오늘이요. 인물로 이렇게 역사를 좀 더 쉽고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내 곁이 세계사라고 했던 것처럼 세계사는 언제나 내 곁에,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과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거죠.
네.
내 나의 내부에 그런 어떤 타인을 억압하려는 그런 기재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네.
나 스스로가 더 건전한 어떤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정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내 곁에 세계사에 있는 139분의 이제 그 세계사 속에 있었던 인물, 사실 한 세네 분 말고는 처음 듣는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생사분들이 많았죠?
네네. 그런데, 아, 이거 보면서 멀리, 진짜 외국에 계신 분들 몇백 년 후에 있는 그 조현욱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이렇게 찾아낼 정도라면,
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세계사에 이바지를 한다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희망을 품고 갑니다.
네. 많은 희망을 주신 우리 조한욱 교수님, 그리고 정미 씨,
네.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에요.
어떡해요.
네. 네. 오늘 즐겁게 세계사를 만나게 해주신 조한욱 교수님, 그리고 정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부 퀴즈로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누구인지 짧은 이유와 함께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사랑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룬 책 주창은 교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더파페페의 쇼팽 녹턴 9악장 2번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